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그 딸을 고치기 위하여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된 와중에 오늘 본문 보시면 이 회당장의 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보시면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서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 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그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곧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 응답의 조짐이 보였어요. 어제 본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가 어제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 무리가 따라가며 애호사 밀더라. 예수님이 이 회당장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이제 어린 딸 위에 손을 얹어 기도만 하면 이제 구원을 받아 낫겠다. 이제 이런 소망이 생겼던 거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사실 회당장이라고 하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신분이었을 텐데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회당장이 얼마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야이로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나 소문을 넘어서 어쩌면 자기 주변에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 받은 사람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 아이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혹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목격했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야이로의 부탁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실 때 이제 야이로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 곧 아이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회당장은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가는 도중에 발걸음이 지체가 된 거죠.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 병고침 받고 또 뭐 두런두런 사람을 찾고 고백하고 뭐 이러는 시간들이 좀 걸렸을 겁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기대 또 그의 소망 이것이 한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이제 그 딸이 죽었다. 그러니 이제 예수 선생님이 오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절망이 이 야이로의 마음을 사로잡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고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이게 중간에 다 깨어지는 거죠. 뭔가 기도응답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악화가 돼가지고 오히려 더 해결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더 큰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세요. 오늘 본문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에는 그야말로 이제 절망감이 밀려 닥쳤겠지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문제는 작은 믿음으로 반응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가 밀려 닥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 나올 때도 믿음이 필요했겠지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절망에 매이지 않으려면 사실상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낄 만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 믿음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다. 이미 딸이 죽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 회당장을 따라서 그 집까지 다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초상을 치르려고 하는 거죠. 38절부터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이가 잠자는데 다른 사람들이 죽은 거라고 착각했다고 여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도 사람들이 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왜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부딪힌 그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문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낙담하고 이제 초상을 치르려고 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잠자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실제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잠자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절망이지만 잠자는 것을 깨우는 것은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럽니다. 오늘 40절 앞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뭐가 문제인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이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여시면 홍해 가운데도 길이 열리는 법이고 가데스바네아에서 다 죽었다 그랬지만 사실 그것은 죽을 자리가 아니라 믿음을 발동해야 될 자리였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발동하지 못한 거죠. 사실 인생의 큰 문제, 큰 어려움, 큰 난관, 해결하기 힘든 문제 사실상 그건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발동하라고 요구하시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발동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죽음, 절망적인 해결 불가능한 문제였는데 예수님은 사실상 그거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41절 보시면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를 일으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깊이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가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 힘껏 부르고 예수님을 더 힘껏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발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비웃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예수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차림에 손만 대어도 고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라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목하고 그 예수님을 더 힘껏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이요.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면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특별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상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특별히 데리고 다니시는지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변화산에도 데리고 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모든 제자들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로 가셔서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도 하신 거예요. 이 세 사람이 특별히 믿음이 좋았다거나 뭐 예수님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거나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베드로는 늘 덤벙대는 제자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걷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 자기 어머니 보내가지고 청탁할 만큼 약삭 바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열두 제자 가운데 뭐 가장 나은 사람이었다고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 변화산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별히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자리에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죠.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어쩌면 예수님은 이 세 사람에게 좀 특별한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조금 의지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사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에게 그다지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계실 때 그 기대에 응답할 만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은 이 중요한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뭔가 좀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하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택함 받은 성민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세상 거룩한 나라 거의 소외된 백성이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에 대하여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그 기대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특별히 어쩌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만한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큰 문제에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더 큰 문제에 더 큰 믿음 언제든지 더 큰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발동하며 우리 주님께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